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역동적인 교회라는 표어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이 말은 교회가 뭔가 좀 운동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역동적인 응답과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시리즈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강은 복음 이해. 그래야 되겠죠. 복음이 중요한 줄 알겠는데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복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강은 복음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요한 그것을 뿌리를 내야 뿌리 내린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열매도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3강은 복음 체질. 복음이 체질돼야죠. 왜? 저를 봐도 체질이 복음이 아니야.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복음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네 번째는 복음 확립. 그래서 복음 위에 그리고 복음 안에 복음으로만 우리의 이 안에 복음을 딱 확립시키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강입니다. 복음 각인. 따라서 합시다. 복음 각인. 예. 오늘 본문의 잠언서 3장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인자와 진리로. 이 말은 인자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새긴다는 말은 조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각인시킨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판이 있대요. 마음 판에다가 새기라. 새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새겨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것들로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지우고 복음으로 우리는 내 마음 판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새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대로 복음의 응답이 나타나요. 이게 복음이 찍혀요. 그대로. 내 삶의 말로, 행동으로, 내 모든 것으로 이 복음이 찍혀 나오게 돼 있죠. 왜? 조각을 그렇게 했으니까 복음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 하면은 조개 껍질 위에다가, 여러분 조개 알죠? 조개 껍질 위에다가 조각칼로 이 새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개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돌처럼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새를 그리고 사슴을 그리고, 그렇죠, 물고기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쭉 다 오려내요. 실톱으로 오려내고 비닐 같은 비늘을 다 새깁니다. 비늘 뭔지 알죠? 물고기 비늘 있잖아요. 비늘을 새겨요. 뭘로? 조각칼로 새겨요. 새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힘드는가? 이 조각칼로 갈아가지고 그 돌 같은 조개 껍질 위에다가 이 새기려고 하니까 잘 안 새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을 날카롭게 강한 쇠로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갈아서 이것을 날카롭게 해요. 그래서 새깁니다. 그러면 고된 작업이에요. 이 손에 여기가 공이가 다 박였어.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평생 가고 후대에 길이길이 남길 수가 있어요. 왜? 한번 조각해 놓은 것은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제가 그 조각한 것을 판매한 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3, 4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야, 어쩌면 제가 조각한 것이 그대로 있을까?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왜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길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새겨놓고 나면은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오래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종이를 딱 놓고요. 먹지 알죠? 먹지를 이렇게 쫙 밀으면 그대로 새겨 찍혀나가요. 새가. 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 속에다가요, 복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새기면 평생 가요.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박국서 2장 2절에도 새겨라. 잠언 20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라도, 아이가 말이에요, 그가 동작하는 거 있죠.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이요, 벌써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 가문 안에 흐르는 그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얘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동작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나오죠. 말이 나오죠. 품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요 아이의 그 동작으로 말미암아서 얘가 정직한지 청결한지 그러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인데도 이미 어릴 때 마음판에 찍혀버린 그대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고요.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그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어려서 태 속에서부터, 아니면 우리의 조상 대대로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 부모에게 있었던 모든 거, 가족들에게 있었던 모든 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던 모든 것, 친가 그리고 외가에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 그 바탕 위에서 내가 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통해서 말을 듣고 행동을 하고 다 하잖아요. 못 벗어나죠. 그래, 첫째로 가서 보면 틀린 각인.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 복음보다 더 영향받은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틀린 각인.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야 되는가? 왜 복음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틀린 것들로 우리는 이미 새겨져 버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보에다 실어놓은 게 대못, 물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못처럼 딱 박혀있어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죠. 어릴 때 뭐가 내 의지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하는 게 다 맞아. 다 대못처럼 막 박아놨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렇죠? 뇌 속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틀린 것들로 대못처럼 박혔다니까. 1년 지나니까 한번 망치질을 했는데 2년 지나니까 망치질을 더해가지고 그것이 더 깊숙이 계속 박히는 겁니다. 제사를 한 번 지낼 때는 살짝 못이 박혀요. 두 번 지내. 뭐 어떤 집안은요, 제사가 1년이면 몇 차례 있잖아요. 계속 제사 못을 박는 겁니다. 영혼 속에, 뇌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두드려 박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따라서 해.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게 사탄의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 사단 악한 원수 마귀가 너무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으로 못을 박아놔 버렸어. 못을 박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아. 맞는 줄 알고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자식한테 계속 이야기한다니까요. 틀린 줄도 몰라. 큰일 났잖아요. 응?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영향을 받죠.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죠. 선생들에게 학교 가서 영향 받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그 선생들에게 그대로 영향 받습니다. 환경에 종교 잘못된 육아를 받잖아 우리가 또. 육아를 받을 때. 그러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아 교육을 받고 어릴 때 육아 교육을 받으면서 잘 말씀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레위 가문에서 모세가 탁 태어났잖아요. 벌써 태 속에서 레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가문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 태 속에서부터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게요. 그게 태 속에서 있는 이 10개월이 인생 완전히 좌우해 버립니다. 그게요. 그래서 보세요. 대모처럼 바뀐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유산, 우상, 샤머니즘. 샤머니즘, 참. 저도요, 우리 아버님한테 뭔 교육을 많이, 야, 너 문턱 밟지 마. 문턱 밟으면 큰일 나. 너 왜 다리를 떠냐? 중풍 걸렸냐? 다리 떨지 마. 복 떠나. 다리 떠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 다리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밤에 서 있으면요, 왜 서 있냐, 너?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를 조여오는 거예요. 저를 조여. 그러니까요, 이사 가면은요, 벌써 이삿짐 들여놓기 전에 요강을 먼저 갖다 놔야 돼. 요강이 뭔지 알잖아요. 지금은 없지. 요강 먼저 갖다 놔야 돼. 그리고 바가지를 갖다 와. 옛날에는요, 바가지가 있었어요. 바가지. 바가지가 있는데, 박 있잖아. 박을 만들어 놓은. 그걸 밟고 깨트리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팥죽 끓여가지고 뻘고 쳐라요. 그게 주의 보혈이어야 되는데, 주의 보혈, 막 벽에다 다 뿌려요.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왜? 일단, 이사를 많이 다녔어. 네? 이게 다 배후에서 이 악한 원수막이 사탄 귀신보라거든요. 사다리 영광 맞는 거 아닙니까? 무속신앙,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줄 알았어. 복 받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 받는 줄 알았다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철학, 사상, 세상 풍습, 세속주의. 그리고 물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나오죠. 물통. 물통 안에 이 많은 것들이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물통 안에. 응? 그런데요, 그 물통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가문의 흐름,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지요. 과거의 상처, 세상 학문, 종교생활, 이념, 사상, 교권, 보수, 진보,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짜증, 의심병, 거지근성.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쓰레기와 같은 환경 속에 내 영혼이 덜거덩 그 물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항 속에요 검은 물검을 갖다가 풀어놓고 물고기 살으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물고기 어떻겠습니까? 에? 결국에는 시큼해져가지고 죽어요. 그런 환경 속에 딱 우리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둥실둥실 따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살아. 분별력도 없어. 죽는데 죽어가는지를 몰라. 이게 귀신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그냥 대책 없이 받아들이며 살았잖아요. 이것만 있습니까? 제가 적어보려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이 대못을 뽑아야 돼. 그리고 이 물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러보내야 돼. 이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물통 안에다가 뭐래요? 복음으로 반복적으로 무한 방법적으로 복음에 이 어마어마한 생수를 부어야 돼. 계속 부습니다. 물통이다. 그러면 이것이 넘쳐서 빠져나가요. 넘쳐서 빠져나가도록 흘려보내야 됩니다. 버려야 돼. 네? 여러분과 저는 일단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을 알잖아, 이제. 아, 이렇구나. 내 인생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열매가 이상한 열매만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만큼 응답이 오더라고요. 변한 만큼 내 미래가 달라져요. 내가 변한 만큼 역사도 달라져요. 이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면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나타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 아래도 복음 아닌 것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막 아파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복음 밖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 생활이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 예수 믿는 것들 내가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 그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전에는 예수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여기 가서 보면은 간수가요, 이게 지금 자결을 하려고 탁 하다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뭐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말렸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그때에 그 간수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답을 딱 주지요. 뭔 답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답을 딱 주잖아요. 여러분 천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어설프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 하고 어디 뭐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선책이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핵심을 들으면서 그 나와서 안양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어. 저도 그 목사님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오직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언제부터? 30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제 오직 예수 내가 답냈다는 거예요. 빨리 내야 돼요. 그 인터뷰 그렇게 나왔어. 나 그러고 보면서 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포럼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왜 이창선 목사님이 이제 답을 그렇게 오직 예수 답났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포럼을 뭐라고 했냐? 어제 예수하고 오늘 예수하고 다르다는 거지.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제 예수와 오늘 예수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는 모르잖아. 어떻게 다 알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 예전에도 오직 예수 했겠지. 그런데 어제 고백한 오직 예수는 또 다른 오직 예수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머리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왜? 오직 예수 딱 답내면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이에요, 방황.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닻을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버려야 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아니, 안전뱅이 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이요? 당신 옛날에 그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요? 당신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 고백을.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거야. 여러분이 어떤 몸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최고의 약.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왜? 40년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의 질병도 치유했잖아요. 안전병. 약 중에 약이죠. 거기에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약.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니쉬, 끝!
우리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야. 왜냐? 예수 만났던 사람은 질병 다 치유됐거든요. 아예 원래 나는 안 돼. 그때라 그랬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끝입니다. 마지막 터미널 코스입니다. 더 뭐 없어요. 이렇게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원수막이 도망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면 안 됩니다. 담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각인을 바꾸라 그랬죠. 오늘 잠언서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한 반복. 뭘요? 같은 말을 계속한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 보세요.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왜냐? 데모처럼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게 있다니까.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이 물통처럼 물통 안에 희한한 것들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큼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면서 물통에다가 생수에 물을 붓듯이 계속 복음의 생수를 붓는 겁니다. 부으면 둥실둥실 떠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흘러넘쳐 떠나갑니다. 나가고 나중에는 물이 맑아지죠, 물통에. 그렇게 돼야 돼요. 무한 반복.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같은 말. 그 저는 같은 말을 계속하기로 이미 작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암송을 뭐 했죠?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암송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크게 해봅시다.
시작.
예. 저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해버렸어. 나는 이제 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작정을 해버렸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작정을 해버렸어. 이야, 참. 이렇게 돼야 돼. 작정해봐야 돼. 에? 다른 거 알지 않게 작정했대. 저도 아, 오직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두 번째는요, 첫째는 무한 반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 수칙을 정해야 됩니다. 수칙을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딱 정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안 듣는데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게 듣기 싫어. 아이 못하게 생각해. 아 싫어 싫어. 습관이 돼버렸대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골치 아프지요. 예?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되지. 그래서 수칙을 딱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지. 어려서부터. 이게 딱 수칙으로 정해졌어요. 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 참. 전에 하던 대로. 뭐요? 전에 하루 세 번씩 평상시 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어립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성경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갔으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딱 그렇게 길러버렸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자꾸 제가 구원의 길 그리세요. 예? 전도자의 삶 노트를 기록해 보세요. 사문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 일지도 기록하고 대상자도 기록하고 자꾸 이렇게 하죠. 왜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여기에. 이게 복음 수칙을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나 바빠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만 그렇게 갈고요?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것에는 시간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각인하는 것만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데모처럼 박혀있는 거 그대로 살랍니까? 그대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합니까? 왜 5인 1조 모임을 모여서 서로 포럼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하고 계속 같이 만나 보세요. 도둑놈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그래요. 저도요, 누구 만날 때, 막 믿음의 사람, 막 복음의 사람, 막 기뻐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 저도 조금씩 뭘 얻어먹어. 이렇게. 예? 뭔가 나에게도 이 영향이 와요. 영향이 오는데,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인생 살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고, 열받고,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계속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향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왜? 내 영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요.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VIP. 예?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는다.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천덕꾸러기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제가 넷너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항상 그래 균형 잡힌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각인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VIP가 된다 이 말이야.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여섯 가지 수칙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윌리엄 부스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 우리 록펠러 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예? 그들은 인생에 딱 수칙이 딱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걸 딱 수칙을 정해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섯 가지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딱 갈아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남을 가지면서 깊은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게 첫 번째 수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수칙이냐? 쓸데없는 잡담, 이 잡담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이야기 했었고 잡담하는 죄를 피했대요. 남의 이야기하면 안 돼. 잡담 여기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일을 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 성경 네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게 각인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계속해서 열망을 하고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이 결심을 일주일에 두 번씩 되풀이해서 자꾸 읽었대요. 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펠러도 어머니가 유언을 딱 열 가지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열 가지를 딱 남겼는데 녹펠러 그대로 했다고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하나님이 최고야. 뭐 하나님 먼저. 누가 그랬대.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먼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받들고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가급적이면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놔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음 각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된 잘못된 것들을 틀린 것들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서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어오시며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며 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무한 반복하게 하시고 복음 수칙을 정하게 하시고